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추가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북한을 제재한 재무부에 화가 나진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1일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도운 중국 선박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22일 인터넷 트위터에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알제리 시민 수십만 명이 29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대통령 선거를 연기한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사임과 정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는 이날로 엿새간 계속됐습니다. 최근 아흐메드 가이드 살라 알제리 육군 참모총장이 의회가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이 조처도 자유선거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29일 시위대가 대통령 집무실 쪽으로 접근하자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 업체인 페이스북이 생방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는 뉴질랜드 헤럴드에 보낸 편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뉴질랜드 총기 난사 사건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나 50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현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내보냈습니다. 샌드버그 최고 운영 책임자는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매체가 범죄 생방송에 쓰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들었고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샌드버그 최고 운영 책임자는 편지에서 구체적인 변경 사항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SNS에서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방송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국제 적십자사와 국제 적신호사가 베네수엘라의 인도주의적 구호를 제공할 준비가 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프란체스코 로카 적십자사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5일 안에 구호 작업을 시작할 수 있고 우선 긴급 구호가 필요한 65만 명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경제 위기와 제재로 생필품이 없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부인하고 외부 구호품 반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정부가 최근 적십자사의 구호 활동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카 총재는 적십자사가 보낼 첫 번째 구호품에 의료기기와 발전기 등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대규모 정전 사태도 겪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와 마주한 남부 국경을 다음 주에 폐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기자들에게 이민자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멕시코가 막지 않으면 국경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멕시코가 쉽게 불법 이민자들을 막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인터넷 트위터에 미국이 불법 이민자 때문에 크게 손해를 봤다며 특히 마약 거래가 그렇다면서 국경 폐쇄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제는 멕시코가 아니라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에 서쪽 지방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북부 산지는 오전까지 눈이 오겠고 함경도는 밤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 그리고 2018년 플로리다 파클랜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와 유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서 미국 사회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샌디훅 사건 당시 6살 난 딸을 잃고 아내와 함께 슬픔을 극복하면서 딸 이름을 딴 연구재단까지 설립해서 활동을 벌여온 남성의 자살 소식,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벌어졌던 파클랜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당시에 친구들이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을 지켜본 19살 생존자, 가장 친한 친구를 당시 사건으로 잃었고 이후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시 충격을 극복하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들 3명 모두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와 유가족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는 이번 사건을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사 사건을 막아야 하고 근본적으로 총기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자살한 학생 중에 한 명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직접 간접적으로 당한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이 큰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40만에서 80만 명에 달하는 15세에서 25세 젊은이들이 참 여러 가지 상황을 겪은 후에 이 PTSD 장애를 앓다가 자살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 재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보다 세심하고 효과적인 보살핌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Josh Groban이 부릅니다. Bring Him Home.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내부 고발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지난해 회계연도 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업 비리를 알린 내부 고발자 수가 5,300여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년보다 18% 늘어난 수치인데요. SEC는 정부 산하 기관으로 이 기관의 임무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질서 정연하며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SEC의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은 2010년 도입된 금융감독법인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2011년 설치됐습니다. 이 SCE가 2012년부터 접수한 내부 고발자 수는 3,000명에서 시작해서 7년 동안 계속해서 늘어왔는데요. 지금까지 61명의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총 3억 7,6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역대 개인 내부 고발자 중 최고 임금은 5천만 달러였고 지난해 3월 메릴린치 비리를 고발한 공동 고발자가 받았습니다. 같은 해 9월 다른 내부 고발자가 포상금 3,900만 달러를 받아 그 뒤를 이었고요. 올해 3월에도 JP모건의 비위 사실을 고발한 고발자가 3,7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자, 이 금액들은 내부 고발자가 SEC에 제공한 기업 비위 사실의 결과로 기업에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경우 제재 금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면 내부 고발자는 제재 금액의 10에서 30%에 해당하는 돈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의 내부 고발국장은 내부 고발자들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증거의 원천이 될 수가 있고 투자자와 자본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SEC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대체할 수 없는 조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혼잡 통행료.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시민을 대상으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혼잡 통행료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뉴욕 맨하튼가 60번가 이남 중심가로 차를 몰고 가려면 최소 $11의 통행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 상하원은 미국 뉴욕 맨하튼의 상업지구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사실상 합의를 이뤘습니다. 뉴욕주는 혼잡 통행료 도입을 통해서 맨하튼 중심가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연간 10억 달러에 달할 혼잡 통행료 수입으로 노후화된 뉴욕 지하철을 보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도 2008년에 혼잡 통행료를 추진했지만 뉴욕 주의회 반대로 이루지 못했는데요. 이번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맨하튼 혼잡 통행료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도 지하철 보수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외에도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이 혼잡 통행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반 택시나 우버, 리프트 같은 개인 차량 공유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뉴욕에서는 소액의 혼잡 통행료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인터넷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독자의 선택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뉴스부터 알아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트위터를 통해서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트위터 내용만 놓고 보면 재무부가 이날 북한에 추가 독자 제재를 가하려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올린 트위터 내용부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대로 전해드리면 오늘 미 재무부는 현행 대북 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이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트위터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많았고 파장을 몰고 왔는데요.
예.
자, 일단 철회를 지시한 제재가 그 어느 시점에 부과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또 혼선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위터 내용만 놓고 보면요, 재무부가 이날 북한에 추가 독자 제재를 가하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취소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오늘 뭐 투데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런데 그날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는 없었고요. 사실 그 전날 그러니까 21일에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가 있습니다.
네.
중국 북한을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회사 두 곳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는데 이 제재를 오늘로 잘못 올린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많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가 올라온 게 22일 금요일이었는데
네.
뭐 토요일 일요일 동안 한동안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게 뭐 21일 재무부 제재다 뭐 아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엇갈렸고요.
네.
주말이 끝나고 나서야 25일에 백악관의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 철회를 지시한 건 새로 발표할 제재였다라고
네,
백악관이 밝힌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이전에 가해진 대북 제재는 그대로 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제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21일 재무부 제재는 뭐 그대로 있다라는 설명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된 정책을 180도 바꾼 이유가 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추가 제재를 더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이다. 그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좋아한다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싶어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기를 원한다라고 샌더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논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네.
백악관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ABC 방송 등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보면 백악관의 해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언급한 제재는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 독자 제재를 뒤집으려고 했지만 참모들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앞으로 발표될 추가 제재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자라고 입장을
네,
정리했다는 게 이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입니다.
네.
또 재무부에서는 당시 논의 중인 추가 제재가 없었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 보도대로라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실 잊지도 않은 제재를 철회한 셈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뭐 하지만 사실이 뭐냐를 떠나서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제재 철회를 발표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정치권 비판이 많았는데요.
네.
이조은 기자가 취재한 의회의 반응 역시 많은 독자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네.
이어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며 그것을 반복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요. 미국 법이 요구하는 대로 제재는 가해져야 한다. 재무부가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대 압박은 북한의 조력자를 제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어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그것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외교위원도요. 이전 어떤 행정부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부터 제재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백악관으로부터 이중 확인을 요청할 것이라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선 안 됐던 일이다. 라고
네,
지적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는 더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예, 하원 외교위원장이죠. 엘리엇 앵겔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 중대한 국가 안보 결정을 즉석에서 내리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제재는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을 늦추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이지 대통령이 북한의 독재자를 좋아해야 한다고 해서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또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 브래드 셔먼 의원도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할 것이라면서 대신 유권자들에게 김정은은 브로맨스 파트너인 자신에게 상처를 주길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인 이상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할 것이라 이렇게 비꼽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하원 정보위원장인 애덤 시프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불과 하루 전 자신의 국가안보보좌관 주도하에 부과된 대북제재를 갑자기 취소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결정을 내린 배경이 궁금해지죠?
네. 여러 가지 뭐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북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 또 북한을 달래려는 시도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뭐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은 하노이 회담이 결론으로 끝난 이후에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이 전면에 나서면서 이른바 빅딜을 제안하면서 이걸 수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북한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
이에 북한은 비핵화 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재개를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강대강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치 않고 이것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제재 철에는 북한보다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것이다 이런 네.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VOA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하고자 했던 제재는 재무부가 한 중국 해운사 두 곳에 대한 제재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우려해서 중국과 관련된 제재가 단행 된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은 28일, 29일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했습니다.
네. 자,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미 재무부의 제재 발표가 나온 다음에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서 철수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당시 조치가 재무부 제재에 대한 반발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시점상으로는 뭐 그럴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철회를 발표한 뒤에 북한이 다시 연락 사무소에서 인력을 일부 복귀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이런 해석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북한이 뒤늦게 인력을 복귀시키긴 했지만 연락사무소 철수를 결정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전문가들은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다 이런 해석을 대체로 내놨는데요.
네.
전문가의 평가를 취재한 안소영 기자의 보도 역시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Interaction should be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e U.S. has been willing to do that.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냈던 제재 전문가죠.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부 제재를 완화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해 2016년처럼 가동하길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데에서 불만을 갖고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북한은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키는 것을 제재 약화의 길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요. 북한의 이번 결정을 김 위원장이 미국에 보내는 실험재개 위협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이 좀 더 현실적인 조건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으면 뭐 미사일 핵실험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고 또 이 같은 행동은 예상했던 대로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네.
세리모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그런 방향으로 설득하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 국무부가 다시 한번 모습 박았는데요.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함이 없다 강조를 했습니다.
예. 로버트 팔리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취재한 함재아 기자의 보도 역시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네.
Our position hasn't changed in the least an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continue to implement United Nations.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로버트 팔라디노 대변인이 부대변인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언급한 제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핵심은 우리의 입장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이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결의 이행 목적에 대해서 북한이 추구하는 안보와 발전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사실은 미국의 정책이자 미국이 추구하는 바로 남아있다라는 게 팔라디노 부대변인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제재 철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냐라는 기자들의 추가 답변 요구에 지난주 발표된 재무부의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재무부에 문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요. 또 최근에 스페인에서 북한 대사관이 습격을 당했는데요.
네.
국무부가 이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마디로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게 국무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전 세계의 외교 공간들에 대한 보호를 촉구해왔고 이는 국제조약과 규범에 의한 의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스페인 정부의 수사가 계속되는 만큼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스페인 정부에 문의하라라고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 당국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예.
다시 한번 어떤 얘기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개한 10명이 침입을 했습니다. 이들이
네.
이제 컴퓨터, 뭐 USB,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스페인 고등법원이 26일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개한 10명 가운데 한 명이 이후에 미 연방수사국 FBI와 접촉했다라고 공식 문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스페인 고등법원은 이날 수사 상황을 토대로 작성한 공식 문서에서 당시 스페인 대사관에 침입한 사람들은 모두 10명이고 이 중에는 뭐 미국인, 한국인, 멕시코 국적자들이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특히 이 가운데 에이드리언 홍창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계 멕시코 국적 미국 거주자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사건 발생 후 수일이 지난 2월 27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넘기기 위해서 미 FBI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이제 스페인 법원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10명, 이 그 대사관에 침입한 이 괴한 10명은 범행 이후에 4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포르투갈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에이드리언 홍창이라는 사람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다시 미국 뉴욕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여기서 지금 자유조선이라는 반복단체가 자신들이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네. 자유조선이 이제 성명을 내서 이번 사건이 공격이 아니라 마드리드의 북한 대사관의 긴급한 상황에 응답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들은 대사관에 초청됐고 언론 보도와는 달리 그 누구도 뭐 그 재갈이 물려지거나 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또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아울러 어떤 정부도 당시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전까지 이를 인지한 정부도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유조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보가 어떤 이익이나 금전을 대가로 공유되지 않았다면서도 기밀 유지 조건 아래서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와 엄청난 잠재적 가치를 지닌 특정 정보를 공유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유조선의 주장에 따르면 뭐 사건 전에는 어떤 그 정부도 이번에 이 일에 개입하지 않았고 물론 본인들은 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어떤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하지만 다만 이 사건 이후에 본인들이 FBI와 접촉을 해서 어떤 정보 공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스페인 일간은 앞서서 이번 사건에 미 중앙정보국 CIA가 개입됐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미국의 연방수사국 중앙정보국이 개입됐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네.
때문에 무슨 한편의 첩보 영화 같기도 하고요.
예.
앞으로 뭐 어떤 결말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네.
자, 독재의 선택 마지막 기사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27일에 미 하원에서 북한 문제가 언급된 여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 역시 많이 본 뉴스로 올랐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의 2020회계연도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북 대화의 경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뭐 의원들이 북한 관련 현안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은 아직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바랐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북한의 큰 결정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김 위원장과 북한 협상팀은 그러면서도 마지막 대화에서도 미국 측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이제는 실제 행동을 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폼페오 장관은 그러나 북한과의 관여와 협상으로 올바른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는데 여전히 희망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미국은 각급에서 관여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며칠간 중국에 있었고 지금 돌아오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뭐 압박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기 위한 차원에서 뭐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또 폼페오 장관은 그런가 하면 북한이 장기간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 무기체계의 역량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또 오랫동안 공석 상태인 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대한 인준청문회도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지명된 데이비드 스틸웰 전 공군 준장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스틸웰 지명자는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여러 번 속았다. 죽은 말을 또 사서는 안 된다. 이런 뭐 미국의 관용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과거 북한에 여러 번 속았지만 이제는 북한의 말을 그대로 믿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네.
또 이어 꾸준한 대북 압박은 계속해서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박 캠페인을 펼친 지난 2년간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도발도 없었다며 느리지만 참을성 있는 외교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영변 핵시설이 처음 논란이 됐던 1994년 한국 군산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소개하면서 북한 관련 상황이 지난 20년간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대북 압박을 너무 빨리 안화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주요 내용 끝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제재 철회 트위터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정치권과 언론의 반응 살펴봤고요. 또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철수했었던 조치 전문가들의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또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대해 스페인 법원이 공개한 문서 내용 또 이에 대한 국무부의 반응 전해드렸고요. 또 27일 미 의회에서 열렸던 청문회에서 북한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도 정리해봤습니다.
네, 자, 한 주간 북한 관련 뉴스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자의 선택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루 롤스가 부릅니다. One a Million You.
And life show compassion and send to me a stroke of love called you. A one in a million you. I was a lonely man with empty arms to fill. Then I found a piece of happiness to call my own, and life is worth living again. For to love you to me is to live. Oh, one in a million chance. Life show compassion and send to me a stroke of love called you. A one in a million you. A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이 한국의 한 무속인이 미국에서 한국 전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공연과 만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의 무속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1월 미국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 무당금파 이효남 씨. 이 씨는 20년 전 무속인이 된 이후 지금까지 자신만의 기도법을 연구하고 이를 한국의 민속 신앙으로서 예술 장르로 소개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황해도 지방의 굿을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해온 이 씨는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리랑 굿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카네기홀 공연과 동시에 뉴저지주 소재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에서 위령제를 올렸고 이번에는 워싱턴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한바탕 굿판을 펼쳤습니다.
오늘 오신 어르신네들 수명장수 발언이요. 진작에 한국에서 찾아와서 다음날 다음시에 다시 볼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접하고 우점한다는 소리 나온다더라.
무대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와 함께하는 무당금파의 아리랑 굿 콘서트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고 도포를 차려입은 국악인들이 북과 장구, 꽹과리와 피리를 연주합니다. 선율에 따라 빙빙 몸을 돌리고 소품을 들었다 내리며 현란한 춤을 선보이는 이효남 씨. 이 씨 뒤로는 20여 개의 각기 다른 무신도가 무대 벽을 가득 채웠는데 이 씨가 기도하는 대상을 나타냅니다. 한국의 14대 환웅 치우 천황에게 기도한다는 무속인 이 씨는 이날 객석에 앉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공수를 했습니다.
오늘날 태국 땅으로 남이 합중국 땅으로 들어나서서 우리나라 역사를 알리고 우리의 풍습을 알리고 우리의 전통을 알린다고 하니 함나온 소식이 고마운 소식이구나.
오늘날 이정성 판사님 받으셔서 더욱 환갑 받더라도
공수는 무당이 기도하는 신에게 받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 종교 행위를 말합니다. 이 씨는 보통 굿을 버리면 서너 시간이 걸리지만 특별한 의미로 압축된 메시지를 전해야 했고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공수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개인 굿이 아니라 어떤 무대고 공연이다 보니까 이번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건강하셔라. 이제 다음에 또 보자.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게 홍보돼서 알려져서 미리미리 챙겼어야 되는 거를 이제서야 늦게 이렇게 챙겨드리니까 너무너무 죄송하다. 이제 그런 이주로 이제 공사가 나간 거죠. 우리가 신세를 졌으면 그걸 갚아야 되는데.
이날 하늘색 참전용사 제복을 입은 백발의 노장들은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아리랑 굿을 진지하게 지켜봤습니다. 지나가던 관광객들도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40대 미국인 남성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면서 그들을 기리는 점이 매우 기쁘다며 말을 알아듣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I'm really happy to see that there's some recognition for Korean War veterans. I can see them sitting over here. I wish I could understand what was being said, so I appreciate your
interpretation. 20대 미국인 남성은 자신의 여동생은 한국에서 온 입양아라며 동생이 태어난 나라의 문화의 일부를 볼 수 있어 좋다고 말했습니다.
My sister is from South Korea. She was adopted when she's younger. And so as someone who has someone from South Korea in his family, it's very cool to be able to see.
또한 미국인 남성은 미국은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멜팅팟으로 불려지는 게 실감이 나며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모습을 보게 돼 반갑다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DC is just such a melting pot of so many different cultures. It's really cool to see this unique stuff every time we come down here. Yeah. So, especially for Korean War veterans, especially for veterans in general. So.
무당금파 이호남 씨의 아리랑 굿 콘서트 공연은 이날 두 차례 걸쳐 진행됐습니다. 특히 미 연방의회 앞 잔디밭에서는 민주당 소속 제리 코넬리 연방 하원 의원의 감사장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리는 이번 아리랑 굿은 이날 저녁 워싱턴 인근의 한 호텔에서의 만찬 행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씨는 메릴랜드, 워싱턴 DC, 버지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30여 명의 참전 용사들 앞에서 워싱턴 DC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세워질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설립 지원 기금으로 1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씨는 VOA에 낯선 나라에서 청춘을 바친 분들에게 뒤늦은 감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에 와가지고 돌아가셨고 또 내 나라에 와서 전쟁통에 또 다쳤고 또 그 양반들이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청춘인데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자기 목숨을 쉽게 내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사하는 의미로 이제 계속 좀 이어가야 되지 않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의 제임스 피셔 사무총장은 VOA에 개인이 마련하는 이런 행사는 처음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And I thoroughly enjoyed it, just like a lot of the Korean American veterans. Well, the American veterans enjoyed it. They came up to me and said, "Boy, I learned something today." It was very good.
피셔 사무총장은 참전 용사들이 이런 공연은 처음이며 매우 좋다는 말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피셔 사무총장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에 등록된 용사들의 수가 10년 전 2만여 명에서 현재는 대략 1만 1,000명으로 줄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88세라고 밝혔습니다. 피셔 사무총장은 미국 내 참전용사들에게 한국전 참전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며 자랑스러움이지만 미국인들에게서는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전우들이 목숨을 바쳤지만 현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로 다른 역사를 쓰고 있다며 관련 국가들의 대화 의지를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피셔 사무총장도 미국과 북한과 한국이 무기를 거두고 경제와 교육, 정보 교류 등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기를 바랬습니다. 필요하다면 미군을 철수해서라도 북한과의 신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북한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참전용사는 그들이 하는 말을 미국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본 북한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Never, ever, ever make sure that what they say is done and followed through with. Never take their word.
1953년부터 2년 동안 두 차례 한국에 갔었다는 데이비드 클라크 씨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해결되기를 매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I say a prayer every day. That it will be resolved in a most peaceful manner.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기리는 아리랑 굿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무당금파 이호남 씨는 오는 11월 뉴욕의 링컨 센터에서 한 차례 더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날 참석한 참전 용사들을 공연에 초청하겠다면서 미국인 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부대를 남부군 전선의 중앙과 끝으로 투입했습니다. 남부군 방어선의 끝이 쉽게 무너졌습니다.
테네시가 완전히 우리 북부군의 손에 들어왔으니 드디어 남부군의 심장부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남부는 보충할 병력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랜트 장군은 야전 사령부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이 계획을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전군이 동시에 공격해서 남부군이 저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야만 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대규모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공격 목표를 남부의 수도인 버지니아의 리치몬드로 정했습니다. 포토맥군은 북쪽에서 리치몬드로 이동하도록 작전 계획이 짜여졌습니다.
벤 버틀러 장군은 5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동쪽에서 리치몬드로 치고 들어가시고 프란치 시벨 장군은 쉐난도 계곡을 거쳐 북서쪽으로 병력을 투입하십시오. 리치몬드 지역에 포진한 로버트리 장군의 병력의 3배에 달하는 병력이니 실수 없이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서쪽에서는 윌리엄 셔먼 장군이 1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지키고 있을 겁니다. 이에 맞서는 남부군의 조 존스턴 장군의 병력은 겨우 6만 명에 불과하니 작전 수행에 차질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했습니다. 언론들은 링컨 대통령에게 그랜트 장군이 언제 출동하는지 물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되는 병력이 출동할 건지 궁금하다면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물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랜트 장군은 우리 기자들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포토맥군은 언제 출동하는 겁니까?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그렇다면 그랜트 장군은 아마 대통령인 저에게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남북전쟁에서 북부군의 최후의 작전은 1864년 5월 3일에 시작됐습니다. 포토맥군은 숲이 울창한 버지니아 서쪽의 프레데릭스버그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1년 전 북부군이 남부군에게 패한 곳인데 1년 만에 다시 한번 맞붙는 싸움터가 됐습니다. 전투는 무작정 총을 쏘아대는 싸움이었습니다. 숲이 너무나 울창해서 병사들은 가까이 다가갈 때까지 상대방을 볼 수가 없었고요. 연막이 자욱히 깔려서 구분이 더 어려웠습니다. 폭격으로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병사들은 화염을 피하기 힘들었고 비명소리가 전장을 울렸습니다.
버지니아 숲지대는 리 장군과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다. 대포를 쏠 수 있도록 시야가 트인 쪽으로 이동하라.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로버트 리 장군의 부대 끝쪽으로 접근을 시도한 다음 대포를 쏘기 위해 스포실베니아 코트하우스로 부대를 이동시켰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 역시 가능한 신속하게 그랜트 장군 쪽으로 병력을 이동했습니다. 북부군이 스파츨베니아 코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남부군은 흙담과 바위 뒤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이끄는 북부군과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남부군의 싸움은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양쪽 모두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대포에 포탄을 장전하고 발사할 시간이 없었고요. 대포는 서로 치고받는 무기로 사용됐습니다. 잠시 남부군의 방어선이 위태로웠지만 로버트 리 장군은 다시 한번 북부군의 전진을 막아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전투를 벌이고 있는 병사들에게 더 세차게 공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무모한 명령이었고 한 시간도 못 돼 7,000명의 병사들이 희생됐습니다. 결국 그랜트 장군은 공격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잠시 물러나는 것일 뿐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다. 올여름 내내 여기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이제 다시 한번 로버트 리 장군 방어선의 끝으로 이동하라.
로버트 리 장군은 리치먼드 부근에 있는 콜드 하버로 부대를 철수시키고요. 그곳에서 북부군을 기다렸습니다. 콜드 하버 전투는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콜드 하버 전투로 북부군은 남부의 수도인 리치먼드의 외곽까지 바짝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휘하 병사들 5만 명이 희생되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에 비해 남부군의 피해는 2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그랜트 장군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공격법보다는 방어법을 더욱 개선했습니다.
1864년 가을로 접어들자 전쟁은 북부의 승리 쪽으로 더욱 기울어갔습니다. 남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병력과 보급품을 획득하기가 어려웠고요.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 북부는 훨씬 강했고 장비도 좋았습니다. 새로운 군사기술의 발달로 전투를 치를 때마다 북부와 남부 모두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벌어지던 때 새로운 종류의 총탄인 미니탄이 발명됐습니다. 미니탄은 총기를 더욱 치명적인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미니탄이 나오기 전에는 30m 밖에 있는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명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탄환이 나오면서 150m 밖의 목표물까지 명중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미니탄으로 돌이나 흙담 뒤에 숨어서 총을 쏘면 상대방은 가까이 오기도 전에 총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북부군의 주공격 목표는 남부의 수도인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였습니다. 리치몬드의 서쪽은 윌리엄 셔먼 장군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조지아의 애틀랜타시를 점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 존스턴 장군이 지휘하는 남부군을 격파하는 것이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시 찾아옵니다. 끝곡 준비했습니다. 멜리사 맨체스트가 부릅니다. Looking Through the Eyes of Love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저는 장량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영화 동네와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